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선을 다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읽은 이 12장 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본 건데요. 이 내용은 흔히 우리가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앞에 나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볼 때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 안에는 그 이외에도 좀 다른 중요한 또 내용들도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앞부분만 보고 내일 뒷부분을 더 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비유가 크게 보면, 작게 나누자면 4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오늘 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내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1절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사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망대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한 거죠. 아마 땅도 이 사람 땅이었던 것 같고 포도원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이 다 준비를 합니다. 아마 구석구석 이 사람이 손길이 다 닿아있는 그런 포도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1절 끝에 보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농부들에게 이거를 소작을 준 거죠. 가서 네가 이 포도 만들어라, 그리고 일정 부분은 나에게 세로 내라, 이렇게 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타국으로 옆에 있는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니라, 같이 있던 것도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인데요, 이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을 놓고 보면 이 투자를 한 것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못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포도 만들어 놓고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를 주고 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땅 사서 포도 만들어서 딴 사람한테 세를 주고 나는 옆 동네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 참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집을 사놓고 가든지 아파트를 사놓고 가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참, 그래서 투자로 치면 0점짜리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원 주인 갖고 있던 의도까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누구 좋은 일 시킨 겁니까? 농부들 좋은 일 시킨 겁니다. 농부들은 갑자기 생계가 생겼죠. 일터가 생기고 직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에게 생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농부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으니까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농부들인데, 이 농부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원을 짓는 데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의 소유권도 이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얻은, 생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얻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장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은 매우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준비를 해 두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리지 않은, 그들이 심지 않은, 그들이 짓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죠. 비단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노력해서 살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애써서 그렇게 소유물들을 얻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벌어져요.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2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약정한 시간이 되었겠죠. 시간이 흐르고 장소와 장면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에 대한 행동,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 한 명을 보낸 거예요. 이게 약속되어 있는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거죠.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보냈다. 전체가 아니고 얼마를 받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표현은 원래 약정된 세가 있었겠죠. 근데 그 세를 다 받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세 중에 일부를 받으려고 한 것인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뭐 이게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종을 한 사람 보내잖아요. 이것도 이제 농부들을 나름대로는 대우를 하는 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집주인으로만 살고 어디 세를 안 들어가 본 사람은 그 세입자로 사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런 걸 경험을 하잖아요. 저는 하도 예배당 구하러 다니느라 세입자의 서러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어지간하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근데 이렇게 임대를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우선은 너무 세가 비싸서, 과도하게 세가 비싸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집주인이 건물주가 나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나. 만약 가령 뭐 세를 올린다 그래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힘들겠지만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자 하나를 띡 하고서는 다음 달부터는 200% 올려라 이런다든지 그런 일을 당해보셨나요? 그냥 문자 하나 띡 하고서는 건물 팔았으니까 나가라 여지껏 인테리어 한 건 어떻게 하고 여기서 다 준비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뭐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받는 세도 과도한 것 같지 않고 또 이걸 세를 받기 위한 방법에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세 일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농부들은 반응을 했는가? 농부들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3절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종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 거저버립니다. 자 이게 보면 작은 비유지만 아주 상세하게 표현했어요. 이 세를 받으러 왔던 종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잡아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는 한두 대 치는 게 아니고 심히 때린다. 심히. 그리고 나서는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상상도 안 갑니다. 건물주가 세 받으러 왔는데 그 새 받으러 보낸 사람을 두들겨 패서 빈손으로 보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줄 돈이 없다든지 뭐 그러면 미안하다, 좀 사정을 봐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럴 판인데 야, 이 농부들은 정말 대단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사람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자, 4절 말씀인데 이게 참 중요해요. 4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때도 종을 다시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느냐? 한 명만 보냈어요. 한 명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미친 것 같습니다. 아니 종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 맞고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경찰에. 다음번은 왜 종을 보냅니까? 경찰을 보내야지. 그게 정상이죠. 주인이 그렇게 안 하면 매를 두들겨 맞고 온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이러고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은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을까요? 어쩌면 주인이 뜯어 말렸는지도 몰라요. 매를 맞은 건 억울하지만 네가 참아라 이러고서는 뜯어 말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종을 보낸다고요. 자 그러면 백부 양부에서 다른 종을 보낸다고 치자고요. 몇 사람을 보내야 될까요? 지난번에 두들겨 맞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가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게끔 한 30명, 40명 보내든지 아니면 좀 돈 주고 어깨들을 사가지고 같이 붙여서 보디가드를 붙여서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달랑 한 명만 그냥 똑같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농부들이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번에는 뭐 그냥 심히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보낸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상처를 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 그러면 뇌수술 했었기 때문에 어디 때릴 데가 없어서 다른 데를 때리지 머리를 때려. 머리에 상처를 냈다. 머리가 어느 정도 때려야 상처가 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어느 정도 때려야 머리가 깨지지 않고 상처가 날까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때린 거예요. 더군다나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 것은 보낸 주인을 능욕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도 빈손으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5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또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 몇 사람을 보냈냐면 한 사람 보낸 겁니다. 또. 자 이때쯤 되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가끔 제가 농담처럼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첫 번째 갔던 종이 두들겨 맞고 왔어요. 두 번째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받고서는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근데 내가 종인데 너 가라 세 번째로.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안 붙여주고 혼자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를 써야죠. 사표를.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직장에 취업했는데 이런 직역이다 그러면 야 사장님이 시키는 거니까 네가 가서 돈 받아오라 이러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번에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5절 보시면 그들이 그걸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도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네 번째 행동이 나와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세를 받기 위해서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이 참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대우를 받았을 때 농부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계속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비유니까 사실은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포도원 주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세를 받는 데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농부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고 어떻게든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종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나 그 다음에 세를 받으려고 할 때나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보냄받는 종들입니다. 빨리 직장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 종들은 왜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계속 주인이 보내면 갈까요? 두들겨 맞고 오는 걸 보고도 가고 두들겨 맞고 오는 걸 보고도 가고 밥 벌어 먹고 살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주님 앞에 보내받았던 세례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직분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던 선배들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았으면서도 주님께서 보내시면 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책을 그렇게 썼어요. 책 제목을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후배에게 그렇게 쓴 거예요.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는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가방 들고 신방 가시다가 어느 고목나무 앞에 서서 나무가 이렇게 깊이 패여 있으니까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잖아요. 너는 목사도 왔는데 왜 이렇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니? 나무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가난하게 살고 고난당하고 했는데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이 또 순종해서 가는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세 번째 사람은 농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비유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일정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은혜 받고 살던 사람들이 도리어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당연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일부만을 나에게 좀 다오. 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로 행동하는 악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것을 잘 깨닫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무언가를 그것을 또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그 모든 전제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마다 늘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 주께서 사랑을 베푸셨지만 원수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모든 허물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